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봤던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 속였다는 건 성령을 속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도행전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처음 등장하는 어떤 죄로 인한 어떤 삐걱거리는 소리,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금이 가고 있는 균열 상태가 보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죄가 없어야 할 그곳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야 할 그곳에서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어떻게 되면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려면 이 눈 감아 이 죄의 문제는 특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 죄는 눈 감아지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딜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여호수아에서 봅니다. 제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빙 돕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뺑뺑이 훈련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거의 40년 동안을 헛살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의 자녀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이 세대들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들어가가지고 시작된 그 가나안 정복 그 사건이 여호수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제2세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 부딪힌 사건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적 안에서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이 아간의 죄였어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를 아골골짜기에서 그의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 죄를 거기서 짚고 넘어가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계속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가는 어떤 위기라 그럴까?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이 사도행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은 외적인 외압이 아닙니다. 외적인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 내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내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교회는 항상 어떤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도,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나 교회나 흔들릴 때는 보면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는 항상 불순종과 죄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내적인 문제가 바로 서여져야 되고 내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바로 되어질 때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제 우리가 이 내적인 죄,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가 도려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죽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됐을 때 없어졌을 때 이제 다시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정상적인 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다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기적들이 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우리가 4장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백성이 계속 칭송했는데 다시금 백성이 칭송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언제? 죄를 도려냈을 때,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를 드러내고 불순종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질 때 사람들의 칭송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더 많아집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도려낼 때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전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물론 전도도 했겠죠. 그렇지만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경적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다시 정상, 성경적인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갔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나의 죄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여호수아가 듣지 못할 때는 아이성에서 전투해서 아주 쉽게, 아주 별로 그 많지도 않는 성 사람들한테 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조그만 성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요, 영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도되어지는 삶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칭송을 받게 되고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고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고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보는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때 그 중에 일어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지,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 요즘에도 보면 사람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궤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요 결과였지,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체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기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표적에 붙들려서 표적을 왜 안 주시는가, 그 표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되고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의 공동체,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이고 성령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다 이 뭐 더 쉐어링하고 나누는 데서도 정말 희생적이고 그 사람 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과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표적과 기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해 갈 때 여기에 대세자 사람들은 칭송을 하고 전도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보여집니다. 반응이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둡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외부적인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있다고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더 그럴수록 더 말씀이 왕성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함께 있는 사람, 아까 백성들은 칭송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나 되고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예수 이 교회를 보고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이 사도 교회를 이 사도적 교회 이 초대 교회를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꾸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셨고 예수가 왕이고 통치자고 주여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더 아주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막 전도가 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시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 오게 가둡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결국 복음 전파를 지속시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 완수되기 전까지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면 그들이 듣습니다.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 제사장 여기서 나온 이 사두개파 당파들입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아니 자기들이 잡아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 잡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의 사자가 또 옥문을 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사람을 오게 보내요. 사람들을 사도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잡아오라고 하니까 잡아오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옥에서. 그게 22절부터 나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 왜냐하면 다 옥에서 다 옥에 다 잠겨 있었는데 다 풀어줬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을 풀어주고 결국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죠. 자기들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도 오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우리가 보니 옥은 드늘이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23절 한 사람도 없는데 다 나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결국 이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적입니다. 여기서도 여실히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기적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기적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과 부활로 살아가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기적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은 결코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 이 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파헤주십시오, 이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백성에게 말하라고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릅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너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뜻,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완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보여주는 현상, 기적이 아닌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그런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 불순종,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그런 불순종이나 죄가 타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어떤 걸림돌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들 다 치워주세요. 어려움들도 도와주세요. 기적적으로도 역사해 주세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세우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개개인 한명한 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 선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